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조선마술사의 저자 김탁환 작가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이야기와 이야기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고요. 2부에서는 김탁환 작가의 신작 조선마술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마술사가 연말에 영화로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그 원작인 소설 조선마술사는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그 제목에 이제 뭐 줄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네. 처음부터 이제 그러려고 그런 제목을 딱 택한 거고요. 주인공은 이제 조선의 어떤 마술사인 거죠. 환희라고 하는 이제 어떤 마술사가 있고, 그 환희와 이렇게 마술 대결을 벌이는 청나라의 이제 어떤 마술사, 귀몰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술사가 마술 대결을 벌이는데, 대결을 벌이니까 중간에 이제 사랑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여자가 있는 거죠.
네.
청명옹주라고 아주 이쁜, 조선에서 제일 이쁜 옹주를 놓고 두 마술사가 대결을 벌여서 이기는 쪽이 그 옹주를 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 역할에 누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촬영이 끝났는데 남자 주인공 그 환희, 조선 마술사 환희 역할은 유승호 씨고요. 그리고 청명옹주 역할은 고아라 씨고,
네.
그리고 귀몰 역할은 곽도원. 이란 배우가 하게 됐습니다.
아, 국민 남동생 유승호 씨의 네. 제대 복귀작이 되겠네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 소설은 앞에서 잠깐 말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모바일 웹에 먼저 연재가 돼서 7만 건이 넘는 구독 횟수를 기록했고,
네.
하나의 얘기지만은 책으로 나온 소설이 제 앞에 지금 놓여 있고요. 또 네. 웹소설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영화로 개봉이 됩니다. 이렇게 매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좀 변주가 되겠 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원태 감독이랑 처음 만들 때는 영화보다도 와, 이거 뮤지컬 하면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네.
배우들이 이렇게 물랑루라고 하는 거대한 이 무대 세트장을 놓고
네네.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실제 마술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마술을 막 보이다가 배우가 노래하다가 저 객석 뒤에서 탁 튀어나오고 뭐 이러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겠다. 그래서 매직에다가 뮤지컬을 섞어서 매지컬 같은 것들을
와.
만들고 싶다. 이게 이제 첫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로도 이게 멜러물로, 역사 멜러물로 충분히 그러니까 승부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자, 일단 영화화 되는데 가장 궁금한 것, 도대체 어떻게 1800년대 조선시대 마술사를 생각을 해내셨을까요? 실제로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합쳐진 건데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제가 2007년도에 열하광인이라고 그 열하 일기를 몰래 숨어서 읽던 사람들에 관한 추리소설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열하 일기를 쭉 쓰고 그 열하의 답사를 이렇게 쭉 다녔었는데요. 열하 일기를 보면 그게 여러 개의 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걸 모아놓은 게 이제 열하일기라고 하는 그대 일기 그대 여행기인데 근데 그 중에 환희기라고 하는 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이제 제가 읽어 보니까 그게 연암 박지원 선생이 열하에 갔을 때 열하 시장거리에서 청나라 마술사가 마술하고 있는 걸 우연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을 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연암 선생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마술을 하는 걸 전부 다 적은 거예요. 스무 가지의 기법이 적혀 있어요.
아, 연암 선생님 다우신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저게 지금 청나라 마술사네.
아.
청나라 마술사들은 이런 마술을 하고 있구나. 우선 이걸 알게 됐고요. 근데 우리 조선 후기 남사당패 보면 사당패의 여러 광대들 중에서 마술을 하는 광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대들의 이제 우두머리를 얼른쇠라고 하거든요. 얼른얼른거린다고. 그래서 얼른쇠가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조선의 어떤 얼른쇠하고 이 청나라 연암 선생이 본 이 청나라 마술사하고 붙이면 되겠다.
아하.
이런 생각이 확 든 거죠.
네. 네.
그 순간에 확 들어가지고 그러면 근데 이게 어쨌든 그 환희기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환희라는 게 마술쇼라는 뜻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소설의 주인공은 그러면 환이라고 짓자. 그러니까 아. 마술사가 자기 이름이 마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제가 소설가인데 누가 소설가 당신 이름 뭐예요? 그럼 내 이름 소설. 소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아,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열화 일기 중에서 환희기에서 그 남자 주인공의 이름 환희를 따오신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자 주인공 이름 청명은 뭔가요?
아, 그건 이제 이 소설에 깔려있는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복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 소설은 심청전을 약간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심청전이라는 게 이제 우리 국민이 다 알다시피 그게 신봉사가 눈이 멀었는데 심청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자기 눈에 뜨게 하는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겉은 효로 이렇게 지장하고 있지만 근데 이 소설 그래서 이름이 청인 겁니다.
아.
청. 네. 심청의
청인데요.
청. 네. 그리고 이 소설에 보면 그 왕은 나중에 눈이 멀죠.
네.
그래서 왕은 자기 딸을 청나라에 보내가지고 후궁이 되도록 이제 태자의 후궁이 되도록 하고 자기 나라는 조선을 지키는 네, 그렇게 딸한테 시키려고 했는데 심청전에 원래대로 가면 이제 그 딸이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청나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마술사 조선 마술사 환희를 만나면서 이 애가 이 청명공주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결국은 사랑을 찾아서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가는
뭐
그런 거니까 그게 그래서 아버지는 눈이 멀어서 평생 봉사로 살게 되고요. 이 딸은 이제 심청이 드디어 자기만의 밝음을 찾았다. 이런 뜻에서 이제 청명이라고 했고 그래서 계속 그 청명을 부를 때 연꽃 낭자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연꽃이 이제 심청전의 대표적인 꽃이죠. 나중에 연꽃 속에서 이렇게 심청이 되살아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복선에 깔아놓고 그래서 이 청명이 소설을 좋아하고 심청전 뒤에 자기 이야기들을 계속 자기만의 이야기들을 다시 이렇게 이어서 쓰는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마술을 통해서 독자의 마음을 뺏는 거나 소설을 통해서 독자의 마음을 뺏는 거는 같다고 생각해서
멋지네요.
이렇게 얹어서 붙여놓은 겁니다.
네. 그 환희의 일을 봐주는 사람을 마네자라고 네. 부르더라고요. 네. 이게 뭐예요? 매니저에서 따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약간 뮤지컬적 어떤 구성을 하려고 네네. 했기 때문에 이게 피에로 같은 인물이 희극적인 인물들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희극적인 인물들을 좀 현대적으로 설정을 하자. 그래서 이제 마네자도 정하고요. 네, 그리고 네. 그 장소도 물랑루즈에서 따와서 물랑루라고 이렇게 정하고.
물랑루즈에서 물랑루를 따오신 거군요. 그 물랑루 네. 그 배경에 대해서도 살짝 소개를 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마술을 해야 되니까 마술하는 장소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남사당패는 그냥 이게 둥근 그 사당패들이 노는 판에서 그냥 그 연기를 했는데 광대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럼 좀 누각 같은 걸 마술 환희가 마술을 하는 환희 전용 마술 극장 이런 것들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물랑루즈에서 나와서 물랑루로 정하면서 근데 그냥 이렇게 글자만 따오면 재미 없으니까 좀 오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말 물자에 밝을랑 해가지고 밝음이 없는 곳. 마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 조선시대는 유교사회라서 아주 그 규범이 확실하고 계층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밝음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어떤 세계. 그런 곳이 마술이고 그런 곳을 보여주는 곳이 물랑루다. 이렇게 정했던 거죠.
마술 공연장이면서 두 주인공이 처음 만나는 장소가 바로 물랑루입니다. 물랑루는 소설에서 중요한 배경이 되는데요. 어떤 곳인지 책의 일부를 김탁환 작가께서 직접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말물 밝을랑 정자루 밝음이 없는 곳 마술을 펼치기에 더없이 넓고 아득한 판. 따로 붙일 이름이 없어 루라는 꼬리를 달았으나 물랑루는 조선팔도 어느 누각과도 달랐다. 삿갓에 둥근 구멍을 뚫고 장구를 세운 모양이라고나 할까. 마술이 벌어지는 팔각형 판의 중앙천장은 백탑이라 통하던 원각사지 10층 석탑보다 두 길이 높았고 그의 가장자리에 이르러서도 축혀 올린 팔이 천장에 닿지 않았다. 그의 둘레는 손에 손을 잡은 어른 100명이 삥 두를 정도였다. 8개의 문으로 동시에 관객을 받았고 만석이면 1,000명이 동시에 마술을 구경했다. 밝음이 없는 물랑루는 공맹이 지배하는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입장료를 낸 이들은 공평하게 대접받았다. 양반이라고 앞자리에 앉히거나 청껏이라고 끝자리로 몰지 않았다. 장옷으로 머리를 가린 다소곳한 교수도 적지 않았지만 손뼉을 치며 소리내어 웃는 여인네도 많았다. 아이들은 장난을 치며 뛰놀았고 젊은이들은 헐끔헐끔 마음에 품고픈 일을 곁눈질했고 늙은이들은 장기침 사이사이 추억을 떠벌렸다. 창문이 없어 통풍이 어려운데도 군데군데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관객들이 뿜은 담배 연기로 인해 물랑루는 더욱 밝음이 사라져 어두침침했고 분명함은 없이 아득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도 없는 곳 물랑루.
네, 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라서 그런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묘사가 상당히 섬세합니다. 그 물랑루를 형상화할 때 원래 그런 데는 없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상당히 고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참고한 장소가 있으세요?
약간 이건 엉뚱한데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이 장소들을 고민하다가
네.
사실 그 시네마 천국 영화 있잖아요. 그 네네. 영화 보면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영화 보는 네. 애들 막 돌아다니고 있고
네네.
사람들 막 담배 피고 있고 뭐 약간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바깥하고 완전 차단되어서 그 안이 약간 환타지 환상적인 아. 공간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제가 물랑루를 이렇게 아. 만들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얼마나 또 판타스틱하게 또 영상화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물랑루에서 반짝이는 별이 바로 마술사 환희죠.
네.
환희는 마술사가 아니라 고통 없는 세상을 선사하는 교주 같았다. 뭐 이런 문장도 책에서 보입니다. 그 사실 환희는 과거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대붕, 거대한 새, 대곤, 거대한 물고기, 또 대연서, 거대한 두더지를 타고 뭐 열하에서부터 페르시아, 이스탄불 이런 세계를 경험하는 자체가 마술처럼 비현실적이면서도 아주 환상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이야기의 판도 정말 커지고요. 환희의 과거를 알려주는 것 외에 어떤 의도로 이런 장면들을 넣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마술사라는 게 혹은 소설이라는 게 그 1800년대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상이거든요. 상상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소설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도 소설이지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상상했는가. 이것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술을 놓고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열하까지, 이제 중국의 열하까지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열하에는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라비아나 인도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열하까지 오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막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조선에서 열하까지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열하에서 또 그보다 더 서쪽으로 가서 유럽까지 영국까지 이렇게 가는 그 공간 속에서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했던 상상 이런 것들을 보여주자. 그래서 마술이라는 게 결국 그 당시 세계 전체를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 세계 전체의 마술사들을 다 보여주고 그 속에서 이 조선 마술사가 어떤 식으로 탄생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어떨까
아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건 이제 영화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네.
소설로는 충분히 이제 도전해볼 만한 네. 그러니까 1800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상
음흠.
상상의 세계 상상의 공간 상상의 이야기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선 마술사 등장인물들 그리고 주요 배경인 물랑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이어갈게요. 2부 퀴즈도 김탁환 작가가 내드리겠습니다.
소설 조선 마술사는 조선 최고의 마술사 환희와 옹주 청명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책을 보신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에도 마술사가 있었느냐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네, 조선에도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박지원이 쓴 바로 이 책의 환희기에 청나라 장터에서 본 마술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발견한 순간 좋은 이야기감을 찾았다는 생각에 환호를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조선 마술사를 집필하는 내내 늘 이 책을 옆에 두고 봤었는데요. 그렇다면 조선 최고의 기행문으로 꼽히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이 책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 왕호천 축국전 2. 난중일기 3. 열하일기
네, 친절하게 보기 주셨습니다. 박지원의 이 책은 무엇일까요? 1. 왕호천 축국전 2. 난중일기 3. 열하일기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민음사에서 나온 조선 마술사 또는 아이루베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보내드립니다. Just the radio, darling. Just the radio. Just the radio. We could turn away to another station. 책 읽어주는 라디오. 토요일 문학 콘서트 오늘은 이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 김탁환 작가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최근에 나온 조선 마술사 만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주인공 환희와 청명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두 사람의 만남에서 중요한 장치가 바로 마술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마술과 사랑 둘 사이의 공통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짚어주세요.
네, 계속 밀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의 뭐 신분이나 뭐 이런 것들 격차 이런 것들보다도 이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마술이고 사랑인 것 같습니다.
마술도 결국은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렇죠.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첫 장면 보면. 이렇게 열심히 환희가 마술을 하는데도 청명이 아 저거 뭐 재미없어 이렇게 자꾸 외면하니까 네. 마음을 못 얻으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그 마술을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눈을 바라보고 네, 상대가 진심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걸 이쪽에도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받아주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역시 로맨스 전문 맞으신데요. 네. 네, 주인공의 사랑을 연결하는 매개로서의 마술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와 관련해서 왕과 환희의 대화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왕이 환희에게 마술이 왜 인기 있는지 그 이유를 묻거든요. 그러자 환희가 답하는 부분부터 저랑 김탁환 작가가 함께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 역할에는 김탁환, 네. 환희, 유승호 씨 역할은 제가 살짝 한번 해볼게요. 먼저 환희입니다. 마술사는 마술을 통해 관객들을 낯선 세계로 데려가 옵니다. 가난이 없는 세계, 아픔이 없는 세계, 전쟁이 없는 세계, 원통함이 없는 세계, 분노가 없는 세계이옵니다.
그 세계는 거짓이 아니더냐, 환상일 뿐이지 않느냐.
고통 가득한 현실보다 행복 넘치는 거짓이 때론 삶을 버티게 하옵니다.
부자들만을 위한 특별 공연을 계획한 적은 없느냐?
없사옵니다. 환희의 마술을 보려면 물랑루 매표방으로 와서 줄을 서야 하옵니다. 마술 앞에선 만인이 평등하옵니다.
내일이라도 물랑루를 부수고 마술 공연을 금지시킬 수도 있느니라.
이 나라의 왕이시니 못할 일이 무엇이겠사옵니까? 다만 마술은 공연하는 판을 없애거나 찾아오는 관객들을 내쫓는다고 사라지지 않사옵니다. 마술은 마음이 만들기 때문이옵니다.
마음이 마술을 만들다니?
현실을 견디기 힘든 사람은 저마다 황당한 꿈을 꾸옵니다. 이루어지기 힘들지만 그 꿈을 꾸는 동시엔 위로를 받사옵니다. 마술은 그들의 꿈을 판 위에 잠시 옮겨 보여줍니다. 마술사가 마술을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마술을 보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이 마술을 만드는 것이옵니다. 네, 왕력 아래 김탁환.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그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남녀노소, 빈부, 신분을 뛰어넘는 평등을 얘기하고 있네요.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고 다른 세계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소설과 마술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계속 하면서 그 소설가도 이야기꾼이지만 마술사도 이야기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손기술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네.
이 마술의 배경과 그 이 마술에서 요즘도 이제 여러 마술들을 보면 그게 레퍼토리가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놀라고 어떤 부분에서 눈물 흘리고 어떤 부분에서 기뻐하고 이런 걸 마술사가 미리 다 준비해서 그대로 이끄는 거니까 마술사와 소설가는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둘 다 손으로 하는 거라서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네요. 그 소설의 절정 부분이 환희와 청나라 마술사 귀몰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에서 지게 되면 환희는 죽게 되고 청명은 청나라 왕자의 그 후궁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 대결에서 가장 수준 높은 마술들 세 번 대결하잖아요.
네, 세 번 대결합니다.
네. 네. 이런 마술들은 어떻게 생각해내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열알기 환희기에 있는 그 마술들 20가지, 네, 그걸 이제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스터디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원태 감독이랑 저랑 이제 오싹한 연애라고 하는 영화에 참가했었는데 이원태 감독은 이제 제작자였고 저는 스토리 맡은 PD였는데 그 영화 자체가 이제 현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주인공이 마술사였어요.
아.
이민기라고 하는 배우가 마술사로 나와서 이렇게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이민기 씨를 가르치는 마술사가 왔었거든요.
어.
지금도 그렇죠. 유성호 씨를 가르치는 또 마술사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들을 가르치는 그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 것들 이렇게 보고 또 그렇게 배워서 배우가 그 연기를 마술 연기를 하는 것들을 또 그때 봤었죠. 그러면서 이제 아, 그 지금 한국 혹은 뭐 세계 영화판에서는 아 이런 것들은 마술로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아.
것들을 좀 알게 됐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몇 가지 우연히 겹쳐가지고
아.
마술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속 생각했던.
아.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있었어요.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것을
네, 제일 센 거,
센 제일 걸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할 거.
네. 마술 이야기 잠깐 더 드리자면은 뭐 까마귀와 까치를 밟고 가는 오작술,
네.
불을 토하는 잉화술.
네.
샥하고 이렇게 공간 이동술,
네.
물건을 사라지게 하는 무형술,
네.
공중 부양술.
네.
이거 마술 아니고 뭐 도술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마술들 당시 존재했던 건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실제로 있었고요.
네.
절반 정도는 제가 만든 건데 가령 뭐 불을 토하는 거 이런 건 있었죠. 네. 딱 먹어가지고 확 토하고
네.
이런 건 지금도 하고
그럼요.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새를 이용하는 마술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옛날부터 계속 있었는데 제가 오작술 뭐 이런 거 까마귀와 까치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이 마술을 이렇게 이건 제가 만든 건데 이거 로맨스랑 붙여야 되니까 마술 중에서 이 사랑 이야기랑 이게 붙여서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펼칠 수 있는
네, 네.
그런 마술은 좀 생각을 해서 좀 각색을 한 거죠. 기존에
아.
있는 새 마술에서
네.
새를 이용한 마술을 까마귀 까치로 이렇게 오작교로 싹 이렇게 제가 바꿔서 해주기도 하고.
예, 오작교에서의 환희와 청명은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네.
네. 그 환희와 청명의 사랑 얘기를 좀 해볼게요. 두
네.
사람이 서로에게 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뭐 우선 마술과 소설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환희는 마술을 하고 청명은 소설을 좋아하죠. 서로 통할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환희, 그러니까 둘이 그냥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건데
네.
환희가 보기에도 청명이 마술사로서의 자질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수로 쓰는 건데 그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환희가 보기에는 이제 청명이 굉장히 이 청각에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시각에 의지해서 사물을 판별하기 때문에 마술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눈속임이거든요.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눈보다 귀에 더 의존하게 되면 그게 눈 속이, 눈을 속이더라도 귀는 속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청명이 이제 환희가 하는 여러 가지 마술들 중에서 눈 속임 중에 몇 가지를 귀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맞추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장면, 그런 순간에 환희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와, 이 여자는 마술을 해도 잘할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청명의 입장에서 보면 환희가 이렇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마술들이 아, 저건 내가 소설 읽으면서 생각했던 어떤 장면들인데 그걸 이 사람이 마술로 펼쳐 보여주니까 아, 저 인간은 소설 써도 잘 쓰겠는데 이렇게 서로가 서로 좋아하는 것들을 크로스로 이렇게
네.
아, 그래서 호감이 생기기 시작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청명이 비록 왕의 딸인 옹주지만은 힘없는 나라의 여인이기 때문에 청나라 네. 왕자의 후궁으로 가게 된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네.
이런 청명의 모습에서 환희는 17살 때 청으로 끌려갔던 엄마의 모습을 발견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등장인물의 컴플렉스가 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인물의 밝은 면, 뭐, 무더위에서 뭐, 이렇게 마술을 보여준다든지, 궁궐에서 뭐,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든지, 이런 모습 뒤에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상처, 그 사람의 어떤 컴플렉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전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 이렇게 겹치게 되면 그러면 서로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이제 그 엄마 없이 예, 외롭게 떠도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각자의 나는 왜 엄마가 없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게 더 확대되면 이제 그게 다 나라 탓이다.
네.
힘없는 나라 탓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과거의 일이기도 하면서 현재의 일이기도 한. 네. 그래서 시간도 겹치고 그 컴플렉스 그 어두운 부분도 겹치고 상처도 겹치게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이 청으로 끌려가는 역사적인 사건, 뭐 국가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천한 신분의 환희가 청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는 장면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통쾌했습니다만은 또 어찌 보면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 해결 못하는 걸 아주 미천한 광대인 마술사가 해결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뭐 옛날이 되었든 지금이 되었든 이게 중요 나라에서 중요한 어떤 사건들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실제로 그 나라를 맡고 있는 뭐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은 왕이나 정치가는 잘 해결이 잘 안 되고요. 오히려 뭐 임진왜란한테 보면 뭐 어병이라든지 이 조선 마술사에서 보면 이 한나 광대인 이 환희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나서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기니까 기분은 좋은데.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이제 어떤 판타지들이 들어 있는 거죠.
네, 네. 그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보면은 그 영국 여왕이 네. 등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네.
주인공 이야기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런 액자식 구조를 취하셨던데 특별히 네.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열하에서 가장 서쪽으로 가면 어디까지 가나 이렇게
아하.
그 당시 뭐 아메리카까지도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가장 서쪽으로 가면 이제 영국까지 갈 수 있겠다
아하.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 마술사, 이 조선 마술사인 환희와 청명이 이렇게 만일에 둘이 떠돈다면 어디까지 떠돌 수 있을까? 뭐 그런 상상의 나래를 막 편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지점이 이제 영국이었습니다.
환희가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하죠. 천 개가 넘는 마술 가운데 최고는 사랑이다. 아, 결국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바가 사랑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뭐 문장이 이제 마술에 빠진 사랑, 사랑에 빠진 마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제가 이 소설을 쓰면서 계속 힘들었던 게 이게 감정의 문제더라고요. 뭐 이야 줄거리도 줄거리지만 이게 한 20살쯤 되는 전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이 점점 커져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 이익들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게 되고 그 사회의 어떤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뚫고 이제 둘만의 어떤 삶으로 이렇게 뛰쳐나가는. 근데 그게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을 통해서 되는 거니까 그 감정을 막 경험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감정을 만들어서 독자들이 소설을 읽으면서 나도 18살, 19살 때 이런 적이 있었는데 뭐 이렇게 콩당콩당 뛰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걸 느끼게 해주고 그게 사랑이다. 이런 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평가받으면 진짜 소설을 잘 쓴 거고요.
네.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건 그냥 도서마술사네 뭐 그냥 이야기네 이러면 실패한 거니까
네.
계속 그 사랑에 집중해서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을 콩당콩당하게 만들 문장을 만드느라고 저는 소설가니까 문장으로 그걸 사람의 마음을 뺏어야 되니까요.
네네. 이런 사랑꾼 같은 이라고.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중간까지 읽고 네. 이들의 사랑이 어떻게 될지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네. 뒤로 갔어요.
예.
네, 그래서 확인을 했죠. 예.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제가 뭐 어떻게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아. 글쎄요. 이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 지금 젊은 세대의 사랑을 좀 비춰본다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환희는 환희대로 아 나는 마술에만 매진하고 사랑 따윈 필요 없어. 네. 이 마술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
시크해요.
네. 네. 이런 입장이고.
네.
정명옹주도 아 난 옹주인데 나는 뭐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잘 궁중에서 잘 지내야지. 자기 세계에 이렇게 딱 갇혀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워낙 이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 주위를 둘러보고 뭐 그게 뭐 친구를 새로 사귀는 것 자체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제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좀 좌절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모르겠어요. 이 소설 자체는 어떤 환상이죠. 환타지를 주는 건데 그 네. 환타지 속에서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포 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처지나 뭐 신분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떼고 인간과 인간으로 만나서 서로 이야기해 보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속에서 이제 친구도 만들 수 있고 사랑도 만들 수 있고 사실 전공법이죠. 네. 그것만이 네. 진짜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마술 같은 사랑의 이야기 조선 마술사 이 책을 직접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내드리는 퀴즈를 잘 들으시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네, 소설 조선 마술사에서 마술사의 설정은 조선시대 연안 박지원이 쓴 바로 이 책의 환희기에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책에는 청나라 장터에서 본 마술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조선 최고의 기행문으로 손꼽히는 연안 박지원 선생의 이 책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 왕 오천축 국전 2. 난중일기 3. 열하일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김탁환 작가의 사인이 담긴 조선 마술사 또는 아이루페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라 맥락클런의 오리지널의 미러클 듣고 올게요.
책 읽어주는 라디오.
오늘 이야기의 마술사 김탁환 작가와 소설 조선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작품 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삶은 마술이 아니지만 마술은 삶의 일부다. 소설의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인상적인 문장입니다. 정말로 삶에서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김탁환 작가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소설가가 되었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쳐서 이제 소설가가 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제가 근무했었는데
네.
생도들한테 국어작문을 가르쳤는데요. 그 가을에 이렇게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데 출근 버스에서 갑자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싶어서 바다 쪽을 보니까 수천 마리의 날치대가
어머.
바다 위로 촥 이렇게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해군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날치대를 보면 재수가 좋아서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복권을 샀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런 얘기가 네, 있군요.
근데 저는 그날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장편 소설을.
네. 아, 정말 뭐가 네. 있나 봐요.
네, 그날 느낌이 확 왔어요. 그러니까 아. 평생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소설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 그러니까 그날 이제 결심했고요. 그날부터 계속 쓰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조선 마술사가 사랑 얘기다 보니까 여성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지금 이제 그 모바일 소설로 네네. 이제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반응들이 아주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달달 로맨스다.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평을 아. 달아주시면 되게 기쁘죠.
네. 네. 그 주로 여성들이 그렇게
그렇죠. 이 장르는 로맨스니까. 네. 네. 1차 독자가 뭐 여자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죠.
네. 네. 그 어느 작품보다 퇴고를 많이 하셨다고요? 왜 그러셨어요?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문장으로 승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이렇게 빠져있는 어떤 남자와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문장으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막, 이게 한 번 고쳐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구성은 거의 완벽 이제 다 짰는데도 계속 문장을 고치고 또 고치고 네. 또 이렇게 멍하니 딱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팍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또 찾아오면 또 그걸 또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또 고쳐 넣고 한 50번 고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소설 쓴 소설 중에서 퇴고 제일 많이 한
아, 그런 그래요?
작품이에요.
네. 네. 평생 전업 작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신 계기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게 소설이 뭐냐 이렇게 왜 소설가가 되었냐. 그러니까 제가 연구자의 네. 길을 가다가 소설가로 이렇게 털었는데 네. 왜 소설가가 되었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제 이게 소설이라는 게 어떤 그 저한테는 이게 작은 기적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독자가 제가 쓴 소설을 한 만 원짜리 소설을 한 권 사가지고 일단 밤에 읽는 거죠. 그래서 밤을 새워 그 소설이 재밌으면 밤을 보통 새잖아요. 밤을 새워 읽고 새벽 한 5시쯤에 그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아, 이 소설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뭘 하고 있지?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독자가. 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한 15년 전 까지만 해도 제가 엽서를 가끔씩 받았어요.
아.
선생님이 쓴 소설, 장편 소설 이걸 읽고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걸 받을 때마다 장편 소설이라는 게 이게 그냥 만 원짜리 상품이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네.
그리고 한 사람이 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선물 같은 거다.
아.
그래서 그런 작은 기적을 믿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네. 이야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야기꾼으로서의 소설가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일까요? 가장 뭐 지켜내야 할 것? 뭐 주어야 할 것? 이런 네.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그러니까 일상,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두 가지를 꼭 지금 19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매일 아침에 써요. 네.
아침에 쓰기.
네, 저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작가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아침 뭐 새벽 한 6시부터 한 10시 뭐 이 정도까지 19년째 계속 매일 쓰고 있고요.
아하.
그리고 1차 자료를 매일 읽어요. 그러니까 아. 그게 소설이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역사서든 아니면 뭐 일기든 뭐 여행기든 이렇게 미학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어떤 인간의 글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보고 있고 그런 글들 속에서 이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거든요.
그러겠죠.
네, 네. 그래서 예. 그 두 가지를 계속 하는 것. 네. 그러니까 하루라도 쉬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수들도 하루 쉬면 자기 이 노래 부르는 게 막 달라진다 그러는데
네.
글쟁이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래서 매일매일 계속 쓰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상태를 계속 이렇게 돌아보는. 그래서 매일 쓰고 매일 1차 자료를 읽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죠.
네. 96년에 소설가로 데뷔하셨으니까 내년이면은 뭐 만 20년이 네. 되시는데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풀어 나가실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 계획하신 바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무불 시리즈를 내년에 두 권 정도 이제 낼 준비가 끝나 있고요.
네, 이미 이제 두 번째 조선 마술사까지 네, 끝났고
세 번째 네 번째 책을 내년에 낼 겁니다.
아, 세 번째는 네. 뭐예요?
그 아편 전쟁이라고요.
네.
개화기 때 우리나라에 이제 아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개화기 느와르물입니다.
아, 네. 네.
그게 있고 그래서 남자 같은 이야기가 두 개 있고요.
네.
그리고 로맨스도 한 편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야기를 만든 작가로서 독자들이 이 책 조선 마술사 좀 어떻게 읽었으면 하는지 바람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연필을 일단 들고요. 네. 파란색 볼펜하고 빨간색 볼펜을 이렇게 들고 네. 읽다가 아, 이 문장은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면 파란 볼펜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든다 그러면 두 번 긋고요. 정말 이거 외워야겠다 그럼 메모 쳤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읽다가 아 이건 좀 이상한데 이러면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긋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고 나서 다시 밑줄 끈 것들만 읽으면서 나는 왜 이 문장에 감동할까 혹은 나는 왜 이 문장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스스로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면서 그래야 나중에 써먹을 수 있더라고요.
아.
이게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오에 겐자부로라고 하는 일본의 노벨문학상 받은 소설가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읽는 방법이라고 소개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 방법이 참 좋아서 이렇게 항상 색색까지 볼펜을 들고 아.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책을 읽는데
네.
그게 로맨스 소설 읽을 때 그게 참 좋고요.
네.
그러니까 로맨스 소설을 열심히 해서 소설을 한 500페이지 읽었는데 한 며칠 지나고 그 소설 중에서 떠오르는 문장이 하나도 없으면
아.
굉장히 슬픈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로맨스 소설은 별로 밑줄 그을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밑줄을 그어야 되겠군요. 저도 사실은 밑줄을 다 이렇게 그으면서 읽고 왔어요. 뭐 오늘 마술 같은 이야기, 마술 같은 사랑에 대해서 긴 시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쉽지만 이 시간 마무리를 좀 하면서 EBS FM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만 하는 인간이 있고요. 그리고 말도 하면서 듣는 인간이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은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그런 인간인 것 같고요. 근데 인문학의 완성은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쓰는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자 여러분들도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인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선 마술사는 이제 영화화 되면서 시나리오로 아마 바꿔서 또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작업도 네. 직접 하셨나요?
아니요. 그건 이제 김대승 감독님이 맡아서 하셨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뭐 모바일 소설로 나갈 때에는
네,
김탁한
제가
작가께서
네.
하시고
네.
어떠세요? 이제 보러 가실 계획이세요?
고등학교, 중학교 딸이 둘이 있는데
네. 네,
딸들 데리고 같이 보면서 이제 저게 데이트 무비로 어느 정도 아름다움이 있는가 이런
아.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자녀분들, 딸들이 책도 읽고 하면서
네.
좀 모니터를 좀 해주는 편인가요? 어때요?
아, 거의 안 해주고요.
네. 네.
우리 딸들은 왜 아빠는 헝거게임 같은 거 못 쓰냐고. 항상 환타지에 빠져있는 친구들이라서.
네. 네.
근데 저 조선 마술사는 아마 읽고 뭐 영화를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로맨스에 강하신 분이 왜 아내는 빼세요?
네.
너무 약하신 거 아니에요?
아내도 같이 가야죠.
그러셔야죠. 네. 예. 자,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 김탁환 작가께서 발표해 주세요.
네, 소설 조선 마술사에서 마술사의 설정은 바로 이 책. 정답은 3번 열아일기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네, 오늘 1부, 2부에서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불방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 시대의 탁월한 이야기꾼 김탁환 작가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통계 물리학의 시선으로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 보는 책 세상 물정의 물리학 만나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토요 인문학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탁환 작가의 신청곡이기도 한데요. 어쿠스틱 콜라보의 묘해 너와 보내드리면서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